몇 년 전 미국에 사역하는 한 한인 교포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신학 수업 때 그분의 교수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후에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학생 때 대답하기를 저는 한 80%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러신가요? 저는 한 5%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몇몇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아무 상관없는 대답을 할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 이해하고 있냐는 대답에 문득 우리는 과거에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리면서 또 혹은 내가 받고 있는 직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으로 변명하고 대답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빌립보 3장에 자신이 누가 뭐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먼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깨닫게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서신서를 쓴 본인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이 고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알미란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로 지식적으로 깨달아 아는 깨달음의 암과 우리의 삶 속의 체험적인 앎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건 다 아는 것, 오래전 마스터한 것, 이제는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지식이 필요할 뿐이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이렇게 누적되어 가죠. 기초 지식에서 더 높은 지식으로 더 고등 지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과거의 지식에 또 다른 과학적 지식을 누적해서 쌓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식인데 신앙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지식은 과거의 지식 위에 더 높은 지식을 고등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깊이 체험해 가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었지만 그것을 체험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괄호에는 사실 부활하심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장래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 함입니다. 이러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받는 세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연합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전치사로 에이스라는 것은 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into라는 전치사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좀 나은 인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선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에 넘기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두 말씀을 우리 연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함께 살리셨다. 또 뒷부분에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데 시제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시제가 다 과거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헬라어의 원문에도 우리에는 없는 과거,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는데 완료된 사건, 그러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데 영어에는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서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다 번역을 해놓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 시제를 써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제에서 볼 때는 부활할 것이다,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함께 부활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더군다나 함께 살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육신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죽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함께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이 같은 원리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미래의 부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중보자의 사역만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은 성육신 하신 생명과 다른 생명이죠. 죽음 직전의 생명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임 당하면 끊어지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긴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승천하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소망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며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난 두 주 동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지난 두 주가 제가 설교한 내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그 두 만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이 루하우 하나님의 숨, 이 생명의 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 안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제 나타난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나중에 부활할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놀라운 부활이었구나라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부활이 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앞당겨서 그것을 미리 체험하고 그것을 미리 누리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이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처럼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죠.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밖에 더하겠어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죽기밖에 더하겠어 대드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기밖에 더하겠어 이런 악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살기밖에 더하겠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원한 그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걸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는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비로소 시작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로 비유했죠. 밤에 속한 사람과 낮에 속한 사람들로 비유했죠. 이 어둠과 밤, 그것은 무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밖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이 빛이 없는 저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 사람들은 이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잠자고 있으려고 해도 깨어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현재의 삶에 무관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이단들 가운데 교묘하게 한번 죄사 안 받았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도 현재의 삶에 깨어있는 단지 기대감만이 아니라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신부처럼 주인을 맞이하는 성실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빛에 속한 이들은 근신하는 이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이들은 날마다 자신을 근신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같은 작품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확실히 믿지 않고 믿긴 믿되 영광스럽지 않게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끌어당기려고 하는 전략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의 만남을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날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귀한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예배로 간주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우리는 때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신이란 무엇입니까? Be self-control. 근신하는 삶,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훈련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날마다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공격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적군과 같은 편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죠?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과 한 편이기 때문에. 올바른 의와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아무 공격이 없는 사람은 한편이기 때문이에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쁜 일을 하는데 잘 된다. 적군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믿음, 소망, 사망, 소망을 가지고 이게 무장으로 설명했어요. 믿음은 깨어있게 하고 사랑은 근신하게 하고 소망은 투구를 쓰게 하고 무장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장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나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더 체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